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라바디 총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반군 ISI를 소탕하기 위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13일 백악관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ISI의 소탕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과 이라크 양국은 군사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알라바디 총리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은 그동안 이라크 내 ISIL 기지를 겨냥해 1,900회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이라크 정부군을 훈련하기 위해 파병 인력을 3,100명으로 늘렸고 의회에 16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 중동국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은 이날 러시아가 기권한 가운데 14대 0 만장일치로 이번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요르단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이 제안한 이 결의안에는 또 후티 반군 지도자 압둘말릭 알후티와 그를 지원하고 있는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미 살레 전 대통령과 후티 고위 지도자 2명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결의안에 따라 이들 5명 모두에게 무기 금수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당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후티 반군뿐 아니라 압두라브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 등 모든 갈등 당사자들에 대해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중국이 오는 9월 제2차 대전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흑내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흑 대변인은 올해는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으로 중국은 기념행사를 거행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미 관련국 지도자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1년 말 집권 이후 중국으로부터 공식 방문 초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달 초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14일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해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 162편은 오후 8시 5분께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에서 이탈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사고로 2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소방당국의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한국과 일본 국적의 승객 73명과 승무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올해 3.5% 성장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했습니다. IMF의 올리비에 블랑샤드 수석경제연구원은 13일 미국 등 선진국 경제는 성장하겠지만 신흥경제국 경제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랑샤드 연구원은 올해 세계 경제가 유가 하락과 환율 변동 등 그리고 높은 부채 규모 등으로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특히 올해 유가가 떨어지면서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등 석유 수입 국가들의 에너지 비용 지출이 줄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석유 수출 국가들은 유가 하락에 따라 손해를 보지만 현금 보유고가 많은 이들 국가에서 지출을 줄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IMF의 분석입니다. 블랑샤드 연구원은 이와 함께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미국산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더 비싸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처럼 가격 경쟁력 약화로 미국의 수출은 타격을 입고 세계 경제는 그만큼 성장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4월 1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놓고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은 없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The U.S. government assessment has not changed, and therefore there are no such discrepancies. As Admiral Gordney noted,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 만에 열렸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놓고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은 없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관련 실험을 본 적은 없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여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는 달라진 게 없으며 따라서 미한 당국 간 이견도 없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The U.S. government assessment has not changed, and therefore there are no such.
헨리에타 레빈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를 시사한 윌리엄 고튼이 미군 북부 사령관의 발언을 일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고튼이 사령관은 지난 7일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에 장착해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상당한 소형화 기술 수준에 이르렀지만 완성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레빈 대변인은 고튼이 사령관의 지적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실험하거나 증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s Admiral Gordney noted, we have not seen North Korea test or demonstrate the ability to miniaturize a nuclear weapon.
하지만 오판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고려할 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군사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신중한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빈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여부와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만 북한이 실제로 소형화에 성공한 것을 확신하지는 못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레빈 대변인은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이해와 억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밀접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세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결과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실시했고 핵실험 1차 핵실험이 지난 지 한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북한이 현재 플루토늄을 상당량 확보하고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 계획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은 플루토늄 방식으로, 3차 핵실험에선 우라늄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014 국방 백서를 통해서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에서 1년간 고농축 우라늄 40kg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2년에 원자폭탄 3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은 특히 여러 곳에 공장을 지을 수 있고 전기도 안 되는 데다 생산도 쉬워 매우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원자폭탄 만들 때 플루토늄은 기폭장치 폭탄 만들기 굉장히 힘든데 우라늄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라늄을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한국이 만드는 걸 갖다 막을 방법이 참 적어요.
이 연구위원은 북한 핵 개발의 다음 단계는 고농축 우라늄에 기반한 대량 생산 체제 구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은 2,600만 톤에 이를 정도로 풍부하고 순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북핵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 미한 연합 방위 태세 안에서 맞춤형 억제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이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에 대한 논란은 윌리엄 고튼이 미군 북부 사령관의 지난 7일 발언으로 불거졌습니다.
Our assessment i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it on a nuclear weapon on a KN-8 and shoot it at the homeland.
북한이 핵무기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서 미국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건데 이는 곧 북한이 소형화 기술을 이미 갖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바로 다음 날 고튼이 사령관의 발언을 근거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상당한 기술 수준에 이르렀지만 완성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놓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또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능력에 대한 고튼이 사령관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I agree with what their assessments are. There's no doubt it's in my mind.
북한의 강력한 핵개발 의도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진단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지난 2013년 8월 만나 북한이 곧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면서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어 일부 전문가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기밀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너 연구원은 비밀 해제된 정보에 따르면 이미 북한이 중단거리인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로렌스 코브 미국 진보센터 외교정책 선임연구원은 고튼이 사령관의 북핵 소형화 발언을 과장으로 일축했습니다.
He has always kind of done worst case. Best I can say.
코브 연구원은 현재 미 국방부가 최악의 상황에 너무 큰 무게를 두고 있다며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가 임박하자 선제 타격을 주장하는 칼럼을 발표했던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입김이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관측이 매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소형화 기술을 갖췄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관련 실험을 보기 전까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suspect that North Korea can put a nuclear warhead on a ballistic missile. But I can't be sure.
베넷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 1964년 첫 핵실험을 한 뒤 2년 만에 4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또 북한이 소형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며 이미 3년이나 5년 전 소형화 기술을 갖췄을 것이라는 게 유력한 핵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앤드류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각 정부나 기관 간의 분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건 흔한 일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로 대중의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길 꺼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마이클 마자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준비태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당국이 북한 핵탄두 소형화 진전에 동의한다는 사실이 양측 발언의 차이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고트니 사령관의 이번 발언과 한국 국방부의 반응을 미국과 한국 간의 엇박자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이클 오헨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양측 입장에서 어감 차이 외에 근본적이고 사실적인 분석 결과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What I've seen indicated a difference of nuance, not a difference of fundamental factual or analytical.
오헨룬 연구원은 그동안 북한 위협에 대한 미 정보기관의 증언 등을 보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쪽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거나 숨기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 미국이 다소 비관적 해석을 내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용화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차는 자연스럽게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 역량에 대한 이견으로 이어집니다. 제임스 썸은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커티스 스케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 미 하원 청문회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을 실전 배치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I firmly think that the North Koreans have the potential of doing that. I think they could want to do something like that because
썸은 전 사령관은 북한이 예상을 깨고 대포동 미사일을 지구 궤도에 올렸듯 어느 시점에 가서 KN-08의 실험 역시 감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현재까지는 북한이 매우 위험한 미사일인 KN-08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 이상 알려진 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Information we have right now shows that a very dangerous missile is under development.
미 국방정보국 선임 정보분석관을 지낸 벡톨 교수는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늘 운용 가능하고 실험 과정을 거친 무기만을 확산시켰다며 2005년 이란에 18기를 수출한 무수단 미사일 정도만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북한 안팎 어디에서도 KN-08 실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란 등의 확산된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 분석가이자 군사 전문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개원 연구원은 핵탄두뿐만 아니라 대기권 재진입 실험도 거치지 않은 KN-08 미사일을 지금 당장 운용 가능한 무기 체계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idea that the Musudan and the KN-08 are operational missiles that have never been tested.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사일의 실제 가용 여부뿐 아니라 당사국의 인식 또한 위협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라며 북한이 KN-08을 운용할 수 있는 무기로 간주하는 한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제재 해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어제 한국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화에 나와 5.24 문제를 논의하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고통을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일본은 방위 활동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과거사 갈등을 겪고 있는 두 나라가 외교와 국방 라인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안보정책협의회를 연 것은 5년여 만의 일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 당국자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일본 측이 안보 법제 정비나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하면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이 방위 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유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각의 결정을 한 뒤 한국 내에선 일본의 안보 법제 정비와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측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논의의 동향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일본 측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일본의 안보 법제 정비와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이 자리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능한 이른 시기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재반 여건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에선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그리고 일본 측에선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왔습니다. 또 박철균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 차장과 스즈키 아스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각각 차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지난 1997년 양국 외무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이듬해인 1998년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과거사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2009년 12월 제9차 회의를 끝으로 그동안 중단됐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2015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에 참석해 북한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번 총회 개회식 기조 연설자로 나서 최근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의 소니 영화사를 겨냥해 발생한 해킹 사건 등 사이버 안보 위협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소니 영화사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고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와 15개 국제기구, 그리고 기업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 1,6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발표한 2015 세계 자유 보고서의 북한 부분을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2015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했던 이 단체는 최근 추가한 북한 부문에서 주민들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의 상황을 정치적 권리 40점, 시민적 자유 6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이 단체는 북한의 점수가 3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정치적 권리의 경우 선거 과정과 다당제, 정치 참여, 정부의 기능 등 모든 분야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이 김씨 일가가 독재를 하는 일당제 국가로 의회인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허수아비 기구에 불과하며 정부가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는 또 부정부패와 뇌물이 만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의 시민적 자유 분야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완전히 봉쇄됐고 법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다만 개인의 자치권과 권리 부문에서는 북한에 16점 만점에 3점을 부여했습니다. 북한에 이동의 자유가 없고 국내 재정착이 일상적으로 강제되며 평행에 대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지만 장마당이 많은 주민들에게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프리덤하우스의 아치 푸팅턴 조사담당 부회장은 지난 1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장마당 활동을 허용하는 이유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I think the state is permitting this because they're simply unable to provide for the people themselves. So they're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마당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이와 함께 북한이 경제특구 건설을 강조하면서 더 많은 외국 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며 지방 당국자들이 경제특구들에 대한 관리와 소규모 경제정책 실험에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에 대해 정치적 권리 34점과 시민적 자유 50점 등 84점을 부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양국 간 국교 수립 42년 만에 북한 외무상으로는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한 것인데요. 리 외무상은 인도에 인도주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정부의 초청으로 12일부터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13일 뉴델리에서 수슈마 스와리지 인도 외교장관을 만나 인도주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수용 외무상이 그동안 인도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스와리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인도는 앞서 지난 2011년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지원사업에 미화 1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5차의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은 당시 인도가 지원한 자금으로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등 8개 도 107개 군에서 긴급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양국 외교장관 회의가 진솔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상호 관심사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와라지 장관은 인도의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리 외무상에게 전달했습니다. 북한 외무상이 인도를 방문한 것은 북한과 인도가 외교관계를 맺은 지난 1973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1992년 샨카르 샤르마 당시 인도 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고 김영일 외무성 부상이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인도를 방문했지만 북한 외무상이 인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오늘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103번째 생일인 태양절입니다. 3대 세습에 충성을 강조하는 북한이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함께 찍은 사진은 한 장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주요 매체는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나 노동당과 인민군 창건일 등 주요 기념일이면 을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면에 걸쳐 실어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103회 생일인 태양대를 앞두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다정하게 함께 촬영한 사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김주석의 사진을 한면에 걸쳐 공개했지만 김일성과 김정은, 조선이 함께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외모와 머리 모양, 옷차림은 물론 주민들과 어울리는 모습 같은 통치 모양새까지 김주석을 따라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두 사람이 함께한 순간은 기록되지 않은 이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런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자신의 권력 승계와 통치의 정통성을 가져오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 그 김일성 주석과 같이 찍었던 사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입지 강화에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지난 2012년 김 제1위원장의 생모 고영희를 우상화하는 차원에서 고위 간부용으로 제작한 기록 영화에도 김주석과 고영희가 만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록 영화는 1980년대에서 90년대를 중심으로 촬영된 것으로 고영희가 단 한 차례라도 시아버지인 김주석을 만났더라면 당연히 그 영상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김 제1위원장도 할아버지인 김주석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함께 찍은 사진이 없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고영미와 자녀들을 다 숨겼죠. 그 김정일이 숨긴 거죠. 첫 번째 아들인 김정남은 데려가서 인사를 시켰고 김경희랑 같이 그다음에 이제 김용숙이 결혼시킨 다음에는 가서 인사할 염두도 못 냈고 그래서 고영희도 딱 은둔하다가 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죽자마자 고영희가 군부대에 쏘돌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김 주석이 생전에 김 국방위원장의 다른 부인들이나 혼의 자녀에 대해 알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을 직접 만난 사실을 입증하는 물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몇몇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이 김주석 생존 당시에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적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주석에게 그다지 의미 있는 인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 평양의 아파트가 점차 고급화, 대형화되면서 단순히 주거 목적을 넘어 투자를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중국 단둥에 머물면서 북한의 주택시장 동향을 조사한 경상대 정은희 교수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의 노시창 기자입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중국 단둥에 머물면서 북한의 주택시장 동향을 검토를 하셨는데 먼저 이 북한의 주택시장에서 근래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띈 변화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홍콩 자본이 이제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부각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 북한에도 이제 고급화된 아파트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2014년 7월만 해도 10만 달러가 북한에서 가장 최고급 아파트였는데 이번 2015년 2월 조사에서는 20만 달러짜리 아파트가 새롭게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북한의 무역회사가 북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현상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무역회사들이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왜 그런지요?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요?
최근에는 이제 북한의 이제 자원들도 이제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 무역회사가 이제 새로운 이제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주택시장은 잠재적인 수요는 많지만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는 공급 독점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집을 짓기만 하면 이제 파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런 이제 주택 시장과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이제 클리어할 수 있는 권력을 끼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국토부터 시작을 해서 입사증 문제까지 이제 모든 이제 법적 제도적인 것을 이제 클리어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권력을 끼고 있지 않은 이제 사람이 이제 섣불리 북한의 주택 시장에 진출을 했다가는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이제 말도 있습니다.
네.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는 현재 평양에 10만 달러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평양 아파트의 고급화 추세가 왜 생기는 건가요?
아, 주택은 이제 먹는 거나 입는 거와 같은 이제 같은 소비재에 속하지만 소모재와의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은 하나의 내구 소비재로서 한 번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유통되는 화폐량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2014년 이제 7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북한의 일반 이제 주택 가정들이 주택을 한 번 이제 거래할 때마다 소비되는 그 돈의 화폐량을 이제 쌀로 계산했을 때 톤 단위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톤을 이제 북한의 한 가구가 4인 가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뭐 6, 7년 혹은 10년, 20년분의 소비량에 쌀 소비량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자, 바꿔 말한다면 이렇게 주택이 쌀의 계산 단위로는 톤을 사용한다는 말은 그만큼 북한에도 집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여건만 되면 사고 팔 수는 있는 건가요?
이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90년대에 북한에서 이제 주택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 새로 이제 이사 왔을 때 새로 입사증을 발급받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입사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많은 이제 분쟁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입사증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는 주택 거관, 이른바 우리로 말하자면 부동산 중개인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뭐 주택 거래 가격의 10%만을 낸다면 중개 수수료로 낸다면 네. 이런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단지 최근에 나타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집이 어떤 그 빚의 담보로 잡혀 있느냐 안 잡혀 있느냐 그게 바로 큰 문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네, 아파트 고급화 현상 이 평양 이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화교가 많이 사는 신우주라든지 또 이제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인 평성이나 청진 등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북한 주택이 고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런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무산과 같은 작은 소도시에서도 고급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북한에서 현재 지역 간의 격차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주택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주택 시장 활성화가 바로 이 북중 경제 협력 관계로는 그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셨습니까?
뭐 첫째는 이제 무역 관계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건자재, 이제 건축 자재의 뭐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상당히 이제 한 뭐 5년 6년 이미 수입이 된지가 오래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중국인들이 이제 북한의 부동산 시장에 이제 참가를 하고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주택은 아직은 이제 외국인에게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네.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 북한에 투자를 하면 이제 임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평양 등지에서 뭐 북한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아무래도 땅을 장기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장기 계약을 이제 하면은 이제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북한도 중국처럼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 개방을 시작할 것이다.
아.
개방을 하면은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혹은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을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수익성을 높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생산 활동에서 통해서 이제 그 수익성 올리고 미래에는 그 땅을 통해서 뭔가 이제 수익 사업을 하려는 이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정 교수님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대 정은희 교수로부터 중국 단둥 현지에서 본 북한의 주택시장 동향과 변화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세계 남자 아이스하키 선수권 디비전 3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반면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디비전 1그룹 B대회에서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2015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IIHF 세계 선수권 디비전 3 대회에서 6전 전승으로 우승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터키 이즈미르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그루지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룩셈부르크, 홍콩, 터키를 차례로 물리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북한은 12일 열린 대회 개최국 터키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경기 종료 1분 전에 터진 홍춘림 선수의 결승골로 4-3 한 점차의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전승으로 디비전 3 대회 정상에 오른 북한은 내년에는 한 단계 격상된 디비전 2 그룹 B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4승 1패로 2위에 그치면서 승격에 실패했었습니다. 세계 남자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는 세계 순위에 따라 챔피언십과 디비전 1 그룹 A와 B, 디비전 2 그룹 A와 B, 디비전 3 등 6단계로 나뉘어 열립니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이 채택하고 있는 승강제에 따라 각 단계 우승팀은 한 단계 올라가고 최하위를 차지한 팀은 한 단계 내려가게 됩니다. 한국은 현재 가장 수준이 높은 챔피언십 바로 다음 단계인 디비전 1 그룹 A에 속해 있습니다. 한편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디비전 1 그룹 B 대회에서 5전 전패로 최하위에 그치면서 한 단계 강등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대회에서 5전 전승으로 우승하면서 디비전 1 그룹 B로 승격된 지 3년 만에 다시 디비전 2 그룹 A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는 챔피언십과 디비전 1 그룹 A와 B, 디비전 2 그룹 A와 B 등 5단계로 나뉘어 대회가 열립니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현재 디비전 2 그룹 A에 속해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타이완의 창립회원국 가입이 무산됐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총리는 수니파 무장단체 ISI를 격퇴하기 위해 미국의 추가적인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대이란 미사일 수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타이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창립 회원국 가입이 무산됐다는 소식부터 살펴보죠. 지난주에 타이완이 중국에 가입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중국이 거부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국 국무원의 타이완 사무판공실의 마샤오강 대변인은 타이완이 창립회원국 지위를 얻지 못했다는 홍콩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마 대변인은 하지만 타이완이 앞으로 일반 회원국으로 가입할 가능성은 열어놓았는데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중국이 올해 말 정식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모두 40여 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했거나 가입 신청을 했는데요.
네.
창립회원국이 되면 은행 설립 초기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 가입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뭔지도 잠시 소개해 주시죠.
네, 중국이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대안으로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기관인데요.
네.
영어로 아시안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영어로 영문약자로 AIIB 이렇게 줄여 부르는데요.
네.
이름 그대로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성장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즉 도로, 교량 이런 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가입했고요. 유럽에서도 영국을 시작으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들이 가입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기존 투자은행인 아시아개발은행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라고 하죠. 북한은 어떤가요?
네, 북한도 타이완처럼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을 신청했지만 중국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중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북한의 금융과 경제 체제 또 통계 수준이 국제기구가 참여할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이 거부였습니다. 한편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은 북한이 회원국으로는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수혜국으로서 혜택을 받는 가능성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이 그럼 타이완의 가입을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중국 국무원 타이완 사무판공실의 마샤오강 대변인이 구체적인 거부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 다른 관련국들로부터 타이완의 가입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들을 것이라며 타이완이 적절한 명칭으로 일반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데 여전히 열린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명칭이 문제가 된 건가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네.
타이완의 명칭은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매우 민감하고도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중국은 타이완이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대상이며 그를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자국을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은 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입니다. 하지만 올림픽 등에서는 중국을 고려해 Chinese Taipei, 중화 타이페이 이런 명칭을 쓰는데요.
네.
타이완 마잉주 총통은 이번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할 때도 Chinese Taipei란 명칭을 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명칭에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참고로 아시아개발은행에는 타이완의 명칭이 중국의 압력으로 Chinese Taipei에서 타이페이 차이나로 바뀌었는데요. 타이페이 차이나는 중국의 일부인 타이페이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타이완은 중국의 가입 거부에 어떤 반응입니까?
찰스 첸 타이완 총통실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이 타이완에는 이익이 되지만 타이완의 존엄이 위협받는다면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또 차이니스 타이페이라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일반 회원국 가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이완 야당인 민주진보당은 타이완 정부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진행된 결과라고 비판했는데요. 타이완이 가입 신청을 했다가 거부된 건 실망스러운 일이면서 또 국가적인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과 관련된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일본은 아직 이 은행에 참여를 안 한 상태인데 중국이 일본을 참여시키기 위해 신호를 보냈다고요?
네, 일본의 경제전문신문인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14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중국이 일본을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시키기 위해 물밑에서 일본인 부총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제안을 했는지도 알려졌나요?
네, 이 신문에 따르면요. AIIB의 초대 총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진리친 AIIB 임시사무국장이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일본인인 나카오 다케히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AIIB에 참가하면 좋겠다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요.
네.
또 이 무렵 중국은 일본의 창설 멤버로 참여할 경우 수석 부총재 자리와 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비밀리에 제안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현재 AIIB에는 뭐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 참여하지 않은 국가가 많이 없는데요. 일본은 가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일본은 AIIB의 투명성 또 의사결정 구조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가에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등이 참가를 결정하자 6월 말까지 AIIB의 창립 협정을 지켜보고 그 외 참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아시아 소식입니다.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밝혔었는데요. 필리핀 대통령도 국제사회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군요.
네, 베니그노 아퀴노 필리핀 대통령이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아퀴노 대통령은 중국의 움직임은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까?
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국 경비선의 순찰을 늘리고 또 원유 시추 작업을 강행하면서 주변국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영유권 분쟁해역에 암초에 준설 작업을 해서 인공섬을 만들고 또 군사시설 등을 만들고 있는데요. 베트남과 필리핀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에 피어리스크 암초에 군사시설로도 쓸 수 있는 항만과 활주로 또 유류 저장고를 갖춘 인공섬을 건설했고요. 또 여기서 좀 떨어진 미스치프 환초에서도 인공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준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다른 주변국들은 자국 영해 중국이 불법적으로 인공시설물 건설을 강행한다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아퀴노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이런 인공섬 건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네.
아퀴노 대통령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점점 더 공세적인 조치를 취한다면서 이제 다른 주변국 선박의 항해나 어로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퀴노 대통령은 중국의 이런 행동에 대해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도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퀴노 대통령은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의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네.
하지만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면 의도치 않은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퀴노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자국 해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스플래틀리 군도에 활주로 두 개를 건설했다며 활주로를 가동할 수 있게 되면 중국군의 작전 반경에 필리핀 전역을 포함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중국해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 영해에는 그 막대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매년 5조 달러 규모의 또 해상 운송도 남중국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40년대부터 자국 지도에 표기된 경계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이 중국 영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타이완 등도 각각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에 대해 어떤 반응입니까?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문제가 된 인공섬 건설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주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남중국해가 모두 자국의 영해라는 주장에 근거한 얘기인데요. 또 화춘잉 대변인은 다른 나라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네.
이어서 화 대변인은 인공시설물의 목적에 대해 국방과 민간용 목적이 모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방용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요. 민간용으로는 중국 본토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조업 중인 선박이 태풍 등 비상시에 대피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공섬의 용도에 대해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자메이카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에 관련 질문을 받고
네.
중국이 국제적인 기준과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규모와 힘만으로 남중국해 다른 나라들을 종속적인 위치로 몰아넣는 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라크 총리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를 격퇴하기 위해 미국에 더 많은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군요.
네,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14일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아바디 총리는 바그다드에서 출발하기에 앞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미 이라크에서 ISIL에 대응한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라크가 어떤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라크는 무인기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무기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바디 총리는 이라크군이 지상에서 테러 집단과 맞설고 있으며 이들은 이라크뿐만 아니라 지역과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국제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이라크 지상군이 맞서고 있으니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바디 총리는 테러 집단이 원유와 골동품을 밀매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들의 테러 공격과 불법 활동을 끝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미 국방부는 아직 이라크로부터 구체적인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라크의 요청과 미국의 가능한 지원에는 차이가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바디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라크에 있는 순위파 무장단체 ISR을 겨냥해 1,900개 이상의 공습을 가했고요. 미국은 이라크에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3,000명 이상의 병력을 군사 고문관 자격으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13일 러시아가 이란에 대한 S-300 방공미사일 수출 금지를 해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미국이 우려를 밝혔군요.
네, 러시아는 13일 푸틴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미사일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 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머리아프 대변인은 러시아의 이란에 대한 S-300 미사일 수출이 유엔 안보리의 관련 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프 대변인은 이란에 대한 미사일 수출이 지역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란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6개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미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오히려 이란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는 이란 핵합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핵협상 진전에 따라 이란에 대해 독자적으로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했다는 얘기인데요. 라브로프 장관은 또 S-300은 전적으로 방어용 목적의 미사일이라며 지역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대공 방공미사일을 도입함으로써 이란의 핵 위협 등에 대한 자국의 작전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15일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로 북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고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23도 예상됩니다. 신의주 막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6도 예상됩니다. 개성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4도, 낮 최고 19도 예상됩니다. 함흥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21도입니다. 청진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0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로 일겠고 먼바다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4월 15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립니다. 우선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준비했는데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다룬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내용 미리 들어보시죠.
John Cameron,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이어지는 아침 방송 일상에서 쓰는 영어를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